요즘 참 편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집을 떠나지 않고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쇼핑도 이제는 나가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택배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택배는 아니지만 아마존에서 뭘 오다 하면은 쇼핑까지도 안 내고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하면서 많은 일들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 채팅이 가능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가끔 예배 시간에도 들리는 이 하나님의 터크가 아니라 갓 터크가 아니라 까딱까딱 소리 나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상 채팅을 합니다.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제 신년 인사도 하고 이제 가족들이 뭐 항상 이렇게 모이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영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나누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한국에서 즐겨보는 드라마도 여기에서 한국에서 나오자마자 여기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볼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의 음식을 즐겨 먹는다 하면 더 이상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이제 옐프라는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뭐 월남 음식, 또뭐 인도네시아 음식, 또 중국 음식, 음식점 음식에 대한 이런 정보만 찍으면 우리 주위에 그이 다른 나라 가서만 먹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들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꼭 우리 목사님 설교 명설교 아니라 하여도 저희 교회 명설교 하면 명 목사님 하시는 설교는 다 명설교입니다. 그 외에 뭐 이렇게 좋은 설교 들으려고 하면 인터넷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명설교를 하는 그런 분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마음이 강팍해지고 갈급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참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편해졌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 편함만큼 즐거워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진리라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에 맞춰서 이 상황이 변하면 나도 거기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걸리지 않는다면, 잡히지 않는다면 도적질 하겠느냐 물었을 때 74%가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인 걸 알지만 하겠다고. 그냥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 64%가 필요에 따라 거짓말하는 것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 갖는 건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뭐 자동차 사기 전에 테스트 드라이브 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인지 모르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요, 이것에 크리스찬들도 한 62%가 옳고 그름에 여기에 별로 상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는 편해졌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참으로 이좀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이런 코스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더 이상 절대적 진리, 절대적 도덕 이런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대주의적인 이런 도덕만 남아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이요, 이제 더 이상 어떤 진리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내가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내 판단이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한때 또 있었죠.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이것이 그냥 모든 것이 스탠다드가 되는 이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참으로 이제 삶을 시작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들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3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인데 지금 우리의 삶과는 별로 해당되지 않지는 않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1960년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미국 이 법원에 10계명이 다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라 해서 우리도 이 기준에 맞춰서 한번 살아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걸어놨습니다. 60년대 이후에 한 곳, 두 곳 내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법원에 10계명 걸린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 땅에서 십계명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런 규례로 규칙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단 그냥 한 신의 뭐 생각, 뭐 제의, 제시, 희망사항 이 정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들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000년 전에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 약속이 300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무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는가? 여호수아 1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를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복이 될 것이요. 여러분, 새해에 들어서 제가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몇 번이나 했나 한번 생각해 봤더니 몇천 번 한 것 같아요. 인사하면서 교인들이 아,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언제 방언이 돼 버렸어요.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제가 듣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복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어떤 복을 받으시라고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어떤 복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평탄함과 하나님의 형통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요. 이 계명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1982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기숙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숙사로 가는 아들을 아버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규칙서가 있었습니다. 붓글씨로 이렇게 쓰셔갖고 사진 몇 장 붙여주셔갖고 거기에 1, 2, 3, 4, 10계명을 적어주셨는데 이 성경의 10계명이 아니라 아버님이 이제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내가 홀로 서기를 하며 그곳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주일 성수주일을 꼭 지키며 성경 말씀 매일 읽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항상 게을리하지 말고 하면서 쭉 적어주셨어요. 저는 그걸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규칙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사랑, 아버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다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요,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를 옭아매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고 그들을 평탄한 길,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 패턴은요, 구약을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쭉 계속해서 말씀을 멀리하면 심판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패턴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첫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 신 중에 그냥 하나님을 그냥 최고로 여기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많은 신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최고의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한테는 오직 한 명밖에 없어요. 나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남편 많습니다. 남편 중에 제일 괜찮은 남편, 이게 아니에요. 나만 남편이에요. 다른 남편도 남편이라 그러면 그건 불륜이라고 불리웁니다. 나만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들, 이건 아니다. 여러분, 참으로 요즘 보면요, 이 신신학이란 이곳에서 하나님이 오직 한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이것을 흐리멍텅하게 가르칩니다. 아니, 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고 말해요. 부다로도 갈 수 있고 알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길로 갈 수 있다. 그냥 뭐 가다 보면은 서울에 도착하겠지, 이 정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니다, I'm the only one, 나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시작과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여기에서 나만이 하나님이다. There's no other God. 나만이 있다. I am who I am.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이 존재한다, 다른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참으로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불안을 만들고 우리 안에 의심을 가지게 하여서 참으로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텐데 라는 그런 호기심으로 우리를 사탄 마귀 우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참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을 하는가, 마태복음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한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외에 경배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하여도 그것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나에게 준다고 할 때에 하나님만 뭐 그냥 하나님 없다고만 하면, 신사 참배할 때 요구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꾸벅만 하면 된다. 꾸벅만 하면 뭐 그냥 겉으로 꾸벅하고 속마음 뭐 하고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저항한 분들이 계시죠. 아니, 나는 꾸벅하는 그 자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그런 일 할 수 없다 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에 저항한 분들이 계십니다. 순교당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유혹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줄 테니 이것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여기에 의지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인간은요, 우리 자신이 우상을 만듭니다. 왜 인간이 우상을 만들며 숭배하기 시작했을까요? 불안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내일뿐만 아니라 한 시간 뒤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한 시간이 아니라 1분 뒤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의문이 있고 의심이 있고 불안에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계명을 주길 원하셨어요. 갑자기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리더가 없어지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걸리니까 자꾸 더 불안이 성장하면서 아니 이러다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 불안 가운데 그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지푸라기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뭘 해도 의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경배하며 숭배하며 우상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때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불안이 있고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는 자들 삶 가운데도 우상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얻어맞을 때 보면 우상 숭배하면서 아니 그들이 믿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럴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믿는 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지고 스스로 똑똑한 척하면서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만드는 걸 봤더니 이 짐승과 새와 사랑과 이런 것 한국에서는 또 나무까지 하더라고요. 뭐 오래 산 나무 큰 나무면은 그 앞에 가서 뭐 비나오니 하면서 이러고 우상화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세상 것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안함과 공포가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란 분이요. 현대인이 일곱 가지 불안과 공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공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해지는 이 두려움. 둘째는 실패에 대한 불안입니다. 셋째는 질병에 대한 공포. 넷째는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다섯째는 노후에 대한 불안. 여섯째는 자유를 상실하는 데 대한 불안. 일곱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공포와 두려움과 또 불안 때문에 인간은 때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하나님 갖고 좀 2% 부족한 것 같아서 뭘 다른 걸 찾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멕시코 오하카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 그 앞에 인형들이 한 몇 개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성자들이래요. 다 세인트, 소노 산토스 그런 거예요. 세인트라고. 성자들인데 그럼 뭐 이렇게 성자가 맞냐 그랬더니 이 성자는 돈 벌게 해주는 성자. 이 성자는 사고 안 나게 해주는 성자. 이 성자는 우리 가정을 사랑해 줄 성자. 뭐 그러면서 쫙 성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미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매일 기도할 때 이 성자를 보면서 지금 떠납니다. 사고 안 하게 해주세요. 이 성자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것. 우상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우상은 스며듭니다. 사탄 마귀가 우상이다 그러고 세워놓고 하라 그러면요 누가 가서 거기 절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이때 일 하신 분들 막 그냥 우상 숭배하라 그러면 그거는 말씀이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살면서 편안해지는 이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우상은 스며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우상입니다. 여러분 물질 우상은요 우리 모두 어디 한 마음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말하는 물질은요 행복의 얼굴처럼 보이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고 이 성공의 심벌이 물질이 아닌가 저 사람 성공했다 하면은 돈 잘 벌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데 저 사람 삶에 성공해서 이런 사람 없잖아요. 물질을 두고 저 사람이 성공했다 사람이 됐다 안 됐다 판단하고 저 사람 참으로 아주 대단하다 아니면 뭐 별 볼 일 없다가 이 물질로 인해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란요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행복은 줄 수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이긴 하여도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거나 아니 장기적인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돈은요 자꾸 돌기 때문에 돈이에요. 자꾸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로 그냥 여기 나 주위에 물질이 많다고 하여서 행복한가? 그렇다면 부자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호르케 메이슨이란 분이 보석상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됐대요. 일꾼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장사 잘 되면은 그래도 일꾼들에게 이 샐러리도 좀 주급도 좀 넉넉히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인건비를 깎아먹는 그 일을 했어요. 적게 주고 막 그러면서 뭐 혜택도 안 주고 시간도 오랜 시간 일하게 하고 휴가도 적게 주고 뭐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분의 낙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하루 이제 모두 장사 끝나고 금고를 하나 가게 뒤에 만들어 놔갖고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금고였어요. 그 안에 돈을 막 넣어놓고 들어가서 이제 하루의 매상을 쉬는 이것이 이 사람의 낙이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어요. 가족 있으면 자기 이 부를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혼자 살겠다 작정하고 이 모든 물질을 내가 나만 즐기겠다 하여서 이 싱글로 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쉬는 게 낙이었어요. 연말이 되어서 크리스마스 때 대목을 아주 뭐 대박 났습니다. 너무 잘 장사가 된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금고에 가득 넣어놓고 이제 자기 낙이니까 들어가서 쉬려고 들어가서 막 돈을 쉬는데 너무나 매상이 좋아서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쉬다 봤는데 문이 닫혔어요. 금고문이. 그리고 일꾼들은 그 안에 주인 있는 줄도 모르고 다 가버렸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큰일 났어요.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거기 뭐 그 금고에 구멍이 하나 있어서 숨은 막히지 않았는데 그 안에 갇히게 됐어요. 그 다음 날 크리스마스 나니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왔어요. 뭐 가족이 있으니 뭐 누가 가족이 연락하겠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 직원들이 나와서 그를 해방시켜줬는데 그 안에 이틀 있으면서 대단한 진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물질로 내 주위에 가득한 이것들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하여도 나에게 이것이 도움이 안 되는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새 출발했대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일꾼들에게 참으로 아주 풍성하게 나눠주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황금 우상을 세워놓고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된 성공은 황금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주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그까짓 거 황금은요 하나님의 하나의 소유의 한 부분이에요. 이걸 다 소유하는 그분에게 줄을 서야지 맞춰 서야지 그래야지 이게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 뭐 우리가 이 그냥 물질에 줄을 서다 보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자를 꼽을 때에 락켓펠러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 락켓펠러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이 물질에 관한 철학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돈의 창고를 맡은 청직이다. 따라서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이 권리밖에 다른 권리는 나에게 없다. 나는 청직이인데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쓰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멋진 이 물질에 대한 철학이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노예되지 마세요. 물질에 노예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기쁨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요 우리로 하여금 관계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때로는요 이 물질의 우상이 아닌 자녀의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뭐 소중히 안 여기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인생의 목적이요, 인생의 비전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희망이요, 나의 전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젊은 부모님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다 키워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인생에 제일 투자 가치 없는 것이 자녀라는 거 깨닫지 않으십니까? 웃으시는 분들 다 그 경험이 있으셔서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니까 그 삶의 주위를 돌아보니까 많은 가정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선포하는가?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래? 그게 좋아 보이면 그렇게 살아봐. 그런데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른 사람들은 I don't know.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올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참으로 우리가 우상화시키면요. 하나님은 질투가 굉장히 심하십니다. 보통 남자들보다 여자가 질투가 좀 심하다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자를 만드셔서 펑션을 더 많이 드셨는데 질투함이 좀 더 강해진 게 하나님의 그 질투함이 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 주신 일을 감사하며 경배하기보단 선물에 집착하게 되면요. 일날 수 있습니다. 일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복받고 사는 자녀가 되기 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신앙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우리 유교 문화에 익숙한 분들은 또 아들에 대한 집착이 굉장합니다. 딸들은 옆으로 밀어놓고 딸들은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아들보다 딸이 나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 그런지요. 저도 제 아내하고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여섯인데 앞으로 얘네들 다 이제 출가시킬 때 우린 그냥 결혼식 때 울지 말고 우리 기쁨으로 축복하며 보내자. 그래야지 그래 너무 좋지. 막 그러면서 아 그러자 그래서 결혼식 갈 때 막 그랬는데 이제 다 리셉션 끝나고 얘네들 이제 신혼여행 떠난다고 차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차 타고 가려고 빠빠이 하고 하는데 아들한테 잘 가라 그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얘가 한 번쯤은 뒤돌아 봐야 되는데 엄마 아빠 잘 계신가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저도 그랬대요. 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은요 한 남자와 여자와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갈 존재들인데 여러분 우상화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하나님 거니까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귀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게 키우지만 그 아이들을 붙잡고 나의 인생이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전부라고 그런 어리석은 결단하지 마세요.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답게 여러분 키우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이 쾌락의 우상을 너무 자연스럽게 섬깁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섹슈얼 레볼루션이죠. 성혁명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얼마만큼 발단됐는가 하면요 어떠한 쾌락이라도 나한테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륜 당연이라 생각합니다. 동성애 이젠 죄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불러요. 참 너무나도 이제 기준도 없어지고 진리도 없어지고 도덕이라는 것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도덕이 무너지면서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갖는 것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져서 지금 고아원에 1년에 6천에서 8천 미혼모 아이들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정을, 규칙을 위반하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들이 망가지고 삶이 버림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주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시대가 바뀌어 가면서 우리도 거기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냥 우리도 그냥 뭐 이렇게 하면 한번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런 집회 갔는데 한 학부모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4학년인데 학교 갔다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친구는 나는 엄마 아빠 있는데 걔는 아빠가 있대요. 아빠가 있는데 그게 뭐 자기는 뭐 아빠가 두 명이래서 뭐 좋고 뭐 그런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이제 그걸 그 동성애 그런 가정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 이걸 이게 잘못됐다고 하고 그게 뭐 죄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FBI에서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위조 지폐를 찾아내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딱 보면은 이것이 진짜인가만 알아보면 돼요. 진짜 아닌 것은 다 가짜예요. 진짜 아닌 것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할 일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만 가르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지 아담과 스티브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만 가르치면 돼요. 진리만 알면요, 진리가 저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뭐 그 사람들 와 죄져 갖고 아주 그 사람들은 지옥 갈 거야 정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할 일은요, 진리만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만 붙들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쾌락으로 우상을 세우고 내가 즐기고 내가 편하면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 뭐 괜찮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이라 하여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세우는가. 때로는요, 우리의 이 자신상을 세웁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돼버려요. 내 자신을 섬겨요. 자기 자신 너무나 위하는 거예요. 뭐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선과 악을 아는 이런 지식이 생긴다고 유혹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이런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위로 올라가는 삶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그 이제 큰 기업 같은데 이런 CEO들 좀 이런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갑질한다고 또 이렇게 막 폭력을 행하고 뭐 아랫 사람들 막 주먹질하고 욕하고 그런다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많은 그런 일을 한 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별로 충격 안 받으시네요. 전 너무 놀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교회에서만 믿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며 갑질하며 폭행을 해만 이렇게 산다는 것은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굽신 안 했다고, 머리 안 숙였다고,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치 않았다고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행하는 것은요,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일터사역이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는요, 여기서 즐거운 찬송 부르고 나가서 다른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광고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벌써 그런 사람들이 갑질하며 이런다고 해서 이게 세상에서 언론화시키면서 아, 크리스찬들이 이런 짓 한대 막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고 전도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약함을 좀 깨달으며 살아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그냥 바이러스로 생명을 잃습니다. 박테리아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당합니다. 이렇게 우린 약한 존재들이야.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것은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니 주님, 나 주님께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많은 유혹이 옵니다. 주님, 이런 것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으로 10주 동안 이제 십계명 시리즈로 쭉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우리 삶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우상들, 내가 알게 모르게 참으로 이 자리 잡은 이 우상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때려부신 그 우상들처럼 참으로 우리도 우리 삶에 이 우상들을 때려부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에 참 우리가 어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세상을 미워하려고 그럽니다. 세상, 여기에는요 world가 아니라 worldliness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세속화된 것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세상적인 것들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예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이것들 미워하십니다. 이것들이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되면 우상화됩니다. 우리 10주 동안 십계명을 함께 참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참 저는 복받기 원해요. 평강의 복과 형통의 복. 저는 형통이 벌써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저는 형통할 형제 은혜 은자거든요. 형통함이 벌써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형통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시오. 세상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화시키며 그것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라는 것을 주님, 주님께서 제일 먼저 십계명, 일계명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되새기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